1948년 남과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김일성 주석이 죽고 김정일의 유훈 통치의 시작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49번째 사건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정일이 유훈 통치를 시작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쯤에요. 김정일이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황장엽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한국으로 망명을 한 거죠.
네.
이 황장엽 비서의 망명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란 아주 큰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황장엽 비서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이 뭐 지금껏 유지될 수 있었던 또 북한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을 만든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래도 어떤 기둥을 세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 하면은 김일성이가 창시한 거로 알고 있지만 많은 지식인들 속에서는 아 이거는 황장엽 선생이 기본 다 만들어놓고 이름만 빌려준 거다 이렇게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게다가 황장엽 비서는 국제 담당 비서였어요.
네.
네. 북한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최고층 인물이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민들은 이제 황장엽 이라는 조선노동당 비서가 주체사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의 정신적 지주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네. 북한에서 황장엽 이제 선생 하면은 이 천재 중에 천재다. 이렇게 이제 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에 알고 있을 때는 제가 이 세 명이 가장 천재 중에서도 가장 천재다.
어떤
이랬어요.
분이시죠?
첫 번째는 정준택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아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네.
숱한 사람들이 이제 남로당파 뭐 숙청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될 때도 이 사람만은 김일성이가 딱 붙잡고 있을 정도로
네.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정파분자로 이제 떨어진 김창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민족 보이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황장엽 비서를 이제 상당히 일러주거든요.
네.
사실 황장엽 비서가 탈북했을 때 북한 당국 특히 김정일만은 아예 믿지 않았어요. 저렇게 고지식한 사람이고 학자 풍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뭐 이거는 무조건 남조선의 납치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황장엽 국제비서가 베이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자신은 자유의지로 망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 바람에 그 뭐 쳐들어가갔다고 가서 납치한 거를 꺼내오겠다고 보위부 예. 뭐 공작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재간 있습니까? 김정일이 철수하라 해서 이제 물러났죠.
네.
그 이후로 북한 당국은 황장엽 비서를 주고 민족 반역자라고 하면서 비겁한 자야 갈테면 가라 에?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라 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죠.
사실 이렇게 탈북을 뭐 결심해가지고 나간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 위치에서 어떻게 말하면은 도저히 김정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 위치에 있는 황장엽 비서가
네.
갔는데 총영사관에서 자신은 자유의지로 망명한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힐 때 얼마나 그 배반감이나
그렇죠.
예, 뭐 정말 한쪽 어떤 네.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 충격은
네.
김정일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충격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하바닥 인민들은요. 아니 그렇게 높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부러울 것도 없이 잘 살았겠는데
그렇겠네요.
왜 도망쳤나?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간부들 또 지식인층은요. 이때 바로 아 얼마나 자유가 구리었으면 이
네.
자유에 대한 갈망, 그 소중함 이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또 한편 안타까운 거는 황장엽 망명 사건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거의 뭐 한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컸습니다.
네, 정말 이 얘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북한에 그 연좌제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네. 뭐 친인척은 물론이고요. 주황당 국제부에 같이 있던 사람들 또.
같이 있던 사람들까지.
그럼요. 같이 있던 사람들 단 한 명도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김양건이라는 후에
네,
그분 하나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다음에 주체사상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 자기하고 어쨌든 황장엽 비서하고 연구한 데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정치범 수용소. 다행인 것은 뭐 지방 정도로 쫓겨나는 거로 끝났죠.
네. 네. 주체사상을 만든 그야말로 인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사람. 그런 인물이 모든 걸 내려놨다. 그렇다면 그 망명의 이유가 자유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자유뿐만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망명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1997년도 아닙니까?
네.
사실 그 당시로 말하면은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거든요.
네.
또 황장엽 선생이 이제 탈북하고 이제 망명할 때는 97년도 정말 한창이던 때입니다. 이 황장엽 비서가 직접 자기가 한 말인데요.
네.
자신이 망명하기 직전에 95년도, 96년도에 150만 명 가까이 인민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봤다.
네.
그걸 보면서 남쪽으로 갈 결심을 굳혔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 김정일은 정말 인민들이 수많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도 자기 아버지 김일성의 시신 궁전을 꾸미는데 뭐 바로 9천만 달러씩이나 쏟아붓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 궁전의 화려함이나 그 어떤 장례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정성과
가난했죠.
그 화려함과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어서 어떻게 저 정도로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인가 좀 놀랬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민들이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까지 엄청나게 통제했거든요.
그것까지도요?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까지도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습니까?
예.
뭐 지금 공식적인 통계를 북한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대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장엽 비서는 무더기로 인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이면서도 핵실험, 미사일 시험만 해대면서 전쟁 준비에 몰두하는 김정일을 보고 아, 돈은 안 되겠다. 탈북해서 여기서 맞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네. 황장엽 비서가 진심으로 정말 북한 인민들을 사랑한 그런
네.
사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황장엽 비서의 망명을 남북 간 공통사건으로 꼽는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 이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황장엽 비서가 망명한 건 남한에도 상당한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남한의 망명에서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1997년도에 남한으로 온 황장엽 선생은 이후에 13년 동안 쉬지 않고 책을 썼습니다. 또 북한의 실체, 김정일의 본질을 전 세계에 알려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한은 북한의 실체, 또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김정일의 기본 실체를 알게 됐고요. 또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황장엽 국제비서는 남한에서 김정일 독재 집단에 맞서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2010년 10월 애석하게도 87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네. 남북한 모두에게 충격과 영향을 줬던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 49번째 사건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1998년 9월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 네, 여기 꼽았습니다.
네.
이때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권한을 더 확대시키고요. 국가기구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가 갖는 등 그야말로 최고 권력기관으로 이 국방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네.
이로써 김정일은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고 군사까지 이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를 지휘통솔하는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더욱이 김정일은 그 이후에 이 선군 정치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군대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요.
네. 1998년쯤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식량난이 정말 심각했던 때인데 그럴 때 굶어 죽는 인민들 보살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제 군사력 증강, 뭐 자기 그 체제를 좀 아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네. 일을 더 그 심혈을 기울였다 할 수 있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식량난이 심각했던 당시라면은 당연히 인민을 책임진 당구 또 최고 지도자라면
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조용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외부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를 한다거나 또 뭐 경제 교류를 조금이라도 좀 터주두거나
네.
이렇게 해야 됐지만 김정일은 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군 정치를 한답시고 외부로는 문을 또 꽁꽁 걸어 잠그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또 군사력만 강조하면서 군사력만 발전시키는데 거기에 돈을 또 더 폭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98년도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네.
네, 이것을 북한의 51번째 사건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때 북한 당국이 쏘아 올린 게 미사일이니 뭐 인공위성이니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뭐 한국과 미군 군 당국 같은 경우는 뭐 조사 결과 인공위성 아니다. 장거리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어요.
네. 저희는 북한에 있으면서도
예.
그거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지 인공위성 실험이라는 걸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한 거네요.
네, 외부에서 아 이게 뭐냐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를 따졌지 실제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특히 지식인 중에서는 아 저거는 우리가 미국까지 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네, 외부에서는 뭐 대포동 이뤄요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네네. 욕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뭐 북한 당국은 당연히 인공위성이다 뭐. 완전히 뽀대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인민들한테도 우리가 마치 첫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것처럼 선전도 굉장시리 하고요.
네.
그때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것이 북한의 51번째 사건입니다. 자, 네. 그럼 뭐 남한 사건으로 이제는 넘어가 보죠.
네. 황정엽 비서의 망명사건에 이어서 다음으로 꼽은 남한의 50번째 사건, 50번째 사건은요.
네.
IMF 외환 위기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가 가진 외화가 너무 부족해서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뭐 외화라고 한다면은 뭐 외국 화폐, 특히 이제 미국 달러를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외국 뭐 은행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 만큼 외화가 정말 다 떨어졌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한은 이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당시 외국 자본이 남한에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1997년 초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닥치게 돼요. 이때 남한도 타격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남한 경제도 불안하다 싶어서 남한에 투자한 외국 투자가들이요 돈을 하나 둘씩 빼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쭉 빼가니까 통통 비게 됐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다면은 외화가 다 빠져 나가면은 뭐 국내 달러가 없다 해도 남한 돈을 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망짝 냈다 찍어서 왜 이렇게 빌리기까지 한 거죠?
사실 이 남한 돈 그러니까 원화는요 국제 통화가 아닙니다. 재력이 큰 나라들의 돈인 이 미국 달러, 일본 엔화 등이 국제 통화로 외화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원화는 속하지 않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외국 기업도 남한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에서도 달러나 위안화를 더 좋아하지 북한 돈은
당연하죠. 지금은 북한
같이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뭐 북대기던.
네. 네.
뭐 쓰레기돈이라는 네. 별명까지 붙였는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원화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국내의 달러는 없고 외국 기업의 진 빚을 갚아야는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갚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날짜가 돌아오자 남한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당시에 북에서 이런 소식도 들으셨나요?
아, 당연히 들었죠.
아, 네.
이 북한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남한에서 겪는 아픔 이 북한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 아주 크게 홍보를 그렇죠. 하다 싶어야죠.
네. 그러니까 자 봐라 미국에 의해서 된 경제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남선 통치배들이 반인민적 책동으로 저렇게 경제가 허물어지지 않았나 예? 하면서 매일같이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 댔으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죠. 그렇지만 뭐 저희한테 직접 닥쳐온 위기는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로 피해가 심했는지 뭐 그렇게까지 가슴에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죠.
네, 그랬군요. IMF 외환 위기로요.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이요. 금을 네. 모으기 시작했어요.
와, 이 뭐 달러가 부족한데 금은 왜 모으는 거죠?
금이요. 네. 금은 통용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외환시장에서도 다른 외환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남한 국민들이 모아서 내놓은 금을 정부와 기업이 사들였고요. 이걸 외환과 바꿔 빚도 갚고 또 네. 경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네. 당시 저 같은 경우도 기억이 아주 확실하게 나지만요. 그 장롱 밑에 뭐 장롱 속에 놔뒀던 네. 그런 금 보관했던 금들 뭐 돌잔치 때도 저희 다 금반지 같은 거 주고 그랬거든요. 결혼 예물도 있었고 그런 거 다 들고 나와서 할머니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 세대도 네, 그렇고
저도 그런 장면들을 예. 뭐 텔레비전에서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야, 이 정말 남한 국민들의 애국심 또 열정이 정말 북한 사람들이 너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에게 있는 하긴 북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할까 구미가 있어야죠.
네. 네. 이런 국민적 노력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부는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경제 정책도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 결과 2001년 중반에 이르러서 IMF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요. 외환위기를 네. 생각보다 일찍 벗어날 수 있는 쾌거를 올리게 됐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사건을 넘어가 보죠.
네. 외환위기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것은요. 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다음 사건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뭐, 김대중 대통령 하면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김정일이 처음으로 만난 남한 대통령. 네. 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입니다. 남한의 15번째 대통령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무엇보다도 남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 늘 여당 출신의 뭐 기호 1번부터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호 1번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야당 출신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네. 뭐, 김대중 정부 하면 아무래도 통일 정책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일명 뭐 햇볕 정책? 이렇게 네. 불렀죠.
네, 북한에서도 햇볕 정책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아, 그랬군요. 네. 햇볕 정책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남한에서는 그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첫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등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남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건 같은데요.
네.
남북한 공통 사건이네요. 네.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일입니다.
아, 정말 대단했죠. 당시 TV를 통해 봤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 1,001마리를 실은 트럭들이 자유로를 따라서 길게 줄지어 달리던 장면 눈에 선합니다. 당시 소 행렬을 이끌었던 게 바로 남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소 1,001마리하고 함께 자신의 고향인 통천으로 향했었죠.
네, 뭐 남한에서야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잘 봐서 알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훗날 소문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아예 물샐 틈 없이 차단해버려서요. 그 곁에 얼씬할 수도 없었고.
그랬군요.
네, 훗날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정주영 회장 친척들은 완전히 살판이 났었대요. 거의 꽃제비 수준에서 살던 사람들이
네.
뭐 일확천금보다 더 큰 이 돈, 집, 또 대접도 아주 융숭하게 잘 받았다고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대접을 잘 받았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네.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1998년에 정주영 회장 솟대 방북을요. 오늘 마지막 사건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오늘 사건 이야기해볼까요?
네. 먼저 1997년 황장엽 국제비서의 망명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과 북한 당국이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 발사 시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남한 사건으로는요, IMF 외환위기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살펴보고 남북한 공통사건으로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사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숨가쁘게 넘어왔네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